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25일 파키스탄에서 뒤집어진 유조타가 터져 최소한 140명이 사망하고 80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당국은 부상자 가운데 많은 수가 중태라고 전했습니다. 사상자들은 유조차에서 흘러내린 기름을 얻으려고 모였던 사람들입니다. 중심을 잃고 전복된 유조차는 고속도로를 따라 남부 한 곳 카라치에서 펀자브주 라호르시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유조차가 급선회할 때 타이어가 터지면서 뒤집어진 것 같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지 지역 경찰은 유조차가 뒤집어지면서 기름이 새어나오자 주변 마을에 사는 많은 주민이 기름을 가져가려고 모여들었다고 전했습니다. BBC 방송은 주민들 사이에 누군가 담뱃불을 붙이다 불이 났다고 전했습니다. 24일 중국 쓰촨성 신모 마을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지금까지 15명이 숨지고 93명이 실종됐습니다. 적어도 집 40채가 매몰된 가운데 생존자 3명이 구조됐습니다. 현재 민관군 3,000명 이상이 잔해 속에서 생존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와 관영 CCTV가 전하는 영상에 따르면 구조대원들이 밧줄로 잔해를 치우고 개를 동원해 생존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손으로 바위를 치우는 동시에 중장비들도 잔해더미를 팠습니다. 이번 산사태는 폭우가 원인입니다. 비로 약해진 산 정상 부분이 그대로 무너지면서 바위 덩어리들이 아랫마을을 그대로 덮쳤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잔해 속에서 생존자를 찾을 가능성이 점점 작아졌다고 전했습니다. 중동 예멘에서 최악의 콜레라가 발생했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세계아동기금 유니세프와 세계보건기구 WHO는 24일 성명을 내고 예멘에서 콜레라 감염 의심 건수가 20만 건이 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유니세프와 WHO는 지금까지 1,300명 이상이 숨졌고 이 가운데 4분의 1가량이 아이들이라고 전했습니다.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두 기구는 콜레라 확산을 막으려고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최악의 콜레라에 직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예멘 전역에 두달 안에 콜레라가 퍼졌다면서 매일 환자 5천 명씩이 발생한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영국 정부가 34개 고층 아파트의 외장재에 대한 화재 안전도를 검사한 결과 모든 건물이 검사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런던과 맨체스터, 플리머스, 그리고 포츠머스에 있는 고층 아파트들을 검사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안전점검은 계속 진행됩니다. 지난 14일 런던에 있는 고층 아파트 그랜펠 타워가 불이 나 적어도 79명이 숨진 사건이 발생하자 해당 검사가 시행됐습니다. 그랜펠 타워 화재에서는 아파트를 감싼 외장재 탓에 불이 건물 전체로 급속하게 번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앞서 지난 23일 런던 캠던 구청은 화재 안전을 이유로 군내 4개 고층 아파트에 사는 650가구를 대피시켰습니다. 구청 측은 주민들을 호텔로 옮기고 3주에서 4주간 건물 외장재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해당 아파트들에는 그랜펠 타워에 사용된 것과 같은 외장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슬람 성지인 메카 사원을 겨냥한 테러 음모를 막았다고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밝혔습니다. 사우디 내무부는 메카를 목표로 한 테러를 모의한 한 남성이 경찰과 교전 중에 폭탄을 터뜨려 사망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관을 포함해 11명이 숨졌고 5명이 체포됐다고 사우디 당국이 전했습니다. 체포된 사람들은 이슬람 반군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우디 당국은 이들의 자세한 신원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슬람 성월인 라마단 기간 끝에는 전 세계에서 무슬림 수백만 명이 메카로 모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최근 몇년새 이슬람 수니파 무장 조직 ISIL이 배후를 주장하는 테러가 연쇄적으로 발생한 바 있었습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북한은 내일까지 황해도와 함경남도 동해안 그리고 평안남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대체로 흐리고 황해도는 내일 오후까지, 함경남도 동해안은 내일 아침까지, 그리고 평안남도는 내일 낮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26일 오후까지 황해도와 평남, 함남에 5에서 30mm가 되겠습니다. BOA 세계뉴스 김정우입니다.
곧이어 뉴스 포커스와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이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지난 한 주간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에 억류됐다가 혼수 상태로 돌아온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가 사망했습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9일 워싱턴에서 미한 정상회담을 엽니다. 21일 미국과 중국이 워싱턴에서 외교 안보 대화를 갖고 대북 제재 문제를 논의했죠. 네, 오늘도 윤국한 이현철 기자와 함께 한 주간에 관심을 모았던 뉴스 집중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오늘은 북한에 17개월 동안 억류됐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풀려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의 사망 소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일에 이제 미국으로 돌아왔고요. 그리고 19일에 사망을 했습니다. 한 엿새 만에. 미국으로 송환된 지 생을 마감한 건데요. 일단 미국 내 대북 여론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미국 내 북한 관련 여론이 좋았던 적은 없었죠. 잘 아시는 대로 북한은 대량 살상 무기, 그러니까 핵과 미사일 개발과 관련해서 미국 내에서 그 여론조사를 실시하면 항상 미국에 대한 가장 큰 위협 으로 꼽히고 있는 나라고요. 예. 또 행정부나 의회에서도 이 때문에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제재라든지 아니면은 여기에 대한 대응 수단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것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21살에 혈기 왕성한 그런 대학생이 북한 여행을 갔다가 어떻게 보면 자유세계에서는 사소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일로 북한 당국에 억류돼서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했고요.
네.
그리고 1년 넘게 혼수 상태에 있었습니다. 예. 의식불명. 원인은 아직 분명히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의 말하자면 그 혼수 의식불명 상태에서 미 공군의 특별기편으로 미국에 돌아왔고 엿새 만에 사망한 겁니다. 이 개인 사람과 관련한 일이기 때문에
예.
특별히 미국민들이 크게 공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맥락에서 행정부나 의회, 여론 그리고 언론들 모두 상당히 그 북한에 대한 그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더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북한 체제의 야만성이라는 말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네.
의회도 상원과 하원의 여러 의원들이 개인 성명을 잇따라 낸 것을 잘 아실 겁니다.
네.
이 맥락에서 북한의 이런 말하자면 가혹한 인권 유린 행위를 그대로 넘어갈 수는 없다라는 공감대가 상당히 많은 의원들 사이에서 형성돼 있고요.
네.
또 구체적으로는 이미 북한 여행을 금지하는 법안이 하원에서는 그 발의돼 있는 상태인데
네.
이 법안이 상당히 탄력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언론들도 연일 오토 원비어 개인의 스토리 그리고 또 장례식 내용들을 전하면서 상당히 북한에 대한 말하자면 대응 조치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고요.
예.
이 전문가 그룹들 그중에서도 북한과의 대화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이었던 그런 전문가들조차도 북한의 이번 행태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북한에 대해서 재발 방지, 사과 그리고 이 분명한 이 원비어 씨가 이렇게 이런 상황에 이른 경위에 대해서도
예.
분명히 말하자면 얘기를 들어야 된다. 이렇게 상당히 지금 여론이 악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원비어 씨의 사망 소식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잠시 좀 들어보겠습니다.
It's a total disgrace what happened to Otto. That should never ever be allowed to happen.
예. 이번 일은 완전히 수치스러운 일이다.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지금 뭐 녹취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더 일찍 데려왔어야 됐다. 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현철 기자.
네.
이 미국 시민들이 북한에 억류돼서 석방된 적은 있습니다만 이렇게 원비어 씨의 경우처럼 의식불명 상태로 돌아와서 바로 며칠 만에 사망한 건 처음인데요.
네.
자, 미국 국무부가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 금지를 검토를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아, 현재 미 국무부는 미국인들에게 북한 여행의 그 위험성을 강력히 경고를 하면서 북한 여행을 자제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북한 여행을 금지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 이번에 그 원비어 씨가 사망하는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런 문제도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지난 20일에 그 국무부 브리핑에서 원비어 씨 사망을 계기로 국무부가 북한 여행을 금지시키는 권한을 사용할 것이냐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국무부는 아직 어떤 결정을 내린 건 아니지만 이를 자세히 검토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틸러슨 장관에게 그런 권한이 있고 또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어떤 결론도 내리지 않았고 계속해서 그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이런 답변이었습니다.
예.
실제로 그 틸러슨 국무장관도 지난주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서 북한에 대한 여행 비자 규제 여부와 그 방안에 대해서 평가를 해왔다 이렇게 밝히면서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지만
예.
어쨌든 고려 중이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현재 그 미 하원 외교위원회에는 그 국무부 결정과는 별도로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을 금지하는 법안이 계류돼 있습니다.
예.
애덤 시프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그 북한 여행 통제법 이런 법안인데요.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을 제한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관광 목적의 여행을 전면 금지하고 있고요. 또 그 외 방문에 대해서는 재무부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
아직 그 의회를 통과하지는 못한 상태인데요. 하지만 그 틸러슨 국무장관은 이런 의회 법안 제정 여부와 상관없이 국무장관 권한으로 북한 여행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북한에 지금 미국인 가운데 억류되어 있는 사람이 3명이 있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세 사람 다 그 한국계 미국인이거든요. 예. 그래서 김동철 씨는 목사인데 2005년 10월 달에 북한에서 억류됐고요. 이 김동철 씨는 재판을 받고 이미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아서 복역 중인 상태입니다. 올해 들어서는 김상덕 씨 역시 한국계고요. 또 김학송 씨 이렇게 두 사람이 각각 그 평양과학기술대학의 교수와 직원으로 근무했던 사람들인데요.
예.
김상덕 씨는 지난 4월에 그리고 김학송 씨는 6월 달에 북한 당국에 억류됐고요. 이 두 사람은 아직 재판을 받진 않았는데
예.
이 반공화국 적대 혐의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북한이 미국인들을 억류하는 걸 보면 이 원비어 씨는 사실 조금 이례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예.
원비어 씨는 여행자였습니다.
네네.
대부분 그 억류돼서 장기형을 선고받은 경우들은 이렇게 북한을 부지런히 드나들면서 활동을 하는 그런 활동가들이었거든요.
예.
김학송 씨, 김상덕 씨는 실제로 평양과학의대 직원들이 아닙니까? 이런 경우들인데 억류돼 있고 그런 상황인데요. 지난번에 그 원비어 씨를 그 석방된 원비어 씨를 미국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국무부의 대북정책특별대표 그죠?
예.
그래서 조셉 윤 대표가 갔었고요. 그 기회에 이 미국인 세 명을 영사 면담을 했습니다. 세 사람 다 건강이 양호한 편이다라는
예.
얘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일부에서는 북한이 이런 미국 내 여론 악화를 들어서 이 세 명의 미국인 억류자들을 조만간 석방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지만
네.
그러나 사실 그것은 뭐 전망일 뿐이고
예.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조셉 윤 대표도 지금 현재 억류 중인 세 명에 대한 북한과의 어떤 석방 협상, 물론 이제 미국 정부는 이 협상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한 게 없습니까?
사실 그 부분은 최근에 보면은 원비어 씨를 석방해서 데리고 오기로 한 것 자체도 전격적으로 발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틸러슨 국무장관의 성명으로 우리가 알게 됐는데요. 보면은 물밑에서 이런 인도주의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든 아니면 북한 핵 문제와 같은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이든 물밑에서 그동안 지난 1년여 동안 꾸준히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가 이루어져 왔다라고 하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도 최근에 있었습니다.
예.
지금 이 나머지 3명의 석방 문제에 대해서 틸러슨 국무장관도 그렇고 사실 굉장히 조심을 하면서 공개를 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는데
예.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미국 정부가 발표한 것으로도 어느 정도 구체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석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런 얘기까지는 밝히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원비어 씨의 사망에 대한 어떤 네. 안타까워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사망자 가족에게 조의를 표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 워싱턴에 있는 주미 한국 대사관을 통해서 원비어 씨 유족에게 조전을 보내서 위로와 또 조의의 뜻을 함께 전했습니다. 청와대는 그 원비어 씨 사망 소식이 알려지자 예정이 없던 브리핑을 열어서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이 자리에서 원비어 씨 사망 소식에 안타까움을 표하고 또 가족과 친지들에게 심심한 조의와 위로의 말을 전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또 문 대통령은 다음 주 미한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번 주에 미국 언론들과 잇따라 그 인터뷰를 했는데요. 여기서도 그 원비어 씨 문제를 거론을 하면서 또 원비어 씨 본인 또 가족 또 미국 시민들에게 고통을 위로한다 이런 그 뜻을 전했습니다.
예.
또 아울러서 원비어 씨 사망과 관련해서 북한을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에서는 그 원비어 씨가 혼수 상태에 빠졌다면 그 즉각 그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려서 최상의 치료를 받도록 해야 했는데
예.
그런 책임을 북한이 다하지 않고 석방할 때까지 그 사실을 숨겼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이는 인권에 반하는 아주 가혹한 조치였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예.
또 CBS 방송과 인터뷰에서 원비어 씨가 김정은 정권에 의해서 살해됐다고 말했는데 북한이 그의 죽음에 책임을 져야 하느냐고 믿느냐 이런 질문을 받고 그렇다고 답을 하면서 이번 그 원비어 씨 그 사망이 북한 정권의 책임임을 분명히 하기도 했습니다.
예, 뭐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미국 내에서도 이번 원비어 씨의 죽음과 관련돼서 북한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높은 게 사실입니다. 혹시 북한이 원비어 씨의 사망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부분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북한이 외무성 담화를 냈습니다.
예.
상당히 높은 급세 그런 입장 표명이 있었던 건데요. 그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도 피해자다 이렇게 북한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외무성의 담화는요. 자기들도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원비어가 돌아갈 때까지 1년 동안 상당히 성심성의껏 치료를 해줬다. 그런데 모든 생명 지표들이 돌아갈 때도 원비어는 상당히 괜찮았는데
예.
돌아간 지 일주일여 만에 급사를 했다라고 하면서 우리도 수수께끼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무성의
예.
담화인데요. 실제로 보면은 의료적으로 미국의 원비어 씨가 돌아와서 입원한 다음에 바로 신시내티 병원에서 의료진들이 그 다음 날 원비어 씨의 상태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 게 있지 않습니까?
예.
뇌의 신경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라고 했지만 상태는 안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됐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북한은 굉장히 급사를 했다라고 하면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자기네들도 수수께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건 의학적인 부분들이고 그 전문가들이 밝혀야 될 부분이지만 앞서서 이현칠 기자가 얘기한 대로 북한은 이 22살 대학생이 그야말로 건강한 상태에서 관광 중에 억류됐다가 혼수 상태로 미국으로 돌아오고
예.
그리고 사망에 이르게 된 것. 더더군다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1년 넘게 의식불명 상태에서 누워있었는데
예.
가족에게도 이런 사안을 통보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 이것은 사실 상당히 가혹한 인권 유린 행위였고요.
예.
그래서 국제사회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예. 앞서 이현철 기자가 짚어주셨던 것처럼 이제 미 국무부 등 미국 정부가 이번 사건 이후에 어떤 이제 조치들, 뭐 여행 금지 조치도 이제
네.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어떻게 이제 책임을 물을 것인지 이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국무부가 입장을 밝힌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번 원비어 씨의 사망이 미북 관계에 미칠 파장 어떻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미북 관계가 급속히 경색되는 것이 당분간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안 그래도 그 북한의 핵실험 또 이딴 탄도미사일 발사 이런 걸로 해서 또 갈등이 높았고
예.
또 이에 대한 그 유엔의 제재 압박 이런 것들로 해서 그 북미 관계가 가뜩이나 좋지가 않았었는데 원벼시 사망으로 해서 이랬던 그 남북 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예.
미국 정부는 아직까지 북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는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난 미중 외교안보 대화를 앞두고 국무부 고위관리가 브리핑하는 자리에서도 기자들이 그 대화 자체보다 그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어떤 보복을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예. 사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었는데요. 네. 그 자리에서도 그 국무부 고위관리는 뭐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습니다.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 의회 또 언론들 또 미국 여론 이런 데서 지금 행정부에 대해서 보다 강력한 어떤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는 요구가 쇄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예.
북미 관계 앞으로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문가들은 일단 미국 정부가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제재 등 이런 그 다른 조치들을 통해서 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당초 그 원비어 씨가 사망하기 전에 조샘윤 대표가 그 북한을 방문하고 또 미북 간에 1년 넘게 또 물밑 대화가 있었다 이래서 그 관계 개선에 조짐이 있지 않느냐 이런 관측도 있었는데 원비어 씨 사망을 계기로 그런 관측도 좀 이제 어렵게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만일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그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ICBM 장거리 그 탄도미사일을 발사한다거나 또 6차 핵실험 이런 것을 감행한다면 미북 관계 최악의 상황에 빠질 것이라고 또 전문가들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오토 원비어 씨의 사망과 그에 따른 파장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뉴스포커스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는 29일 워싱턴에서 미한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문재인 한국 대통령 이제 처음 얼굴을 맞대고 마주하는 자리인데요. 뭐 앞서 원비어 씨 사건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상황 뭐 분위기가 그렇게 썩 뭐랄까요? 우호적인 그런 상황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북한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정상회담이 그 미국과 한국 간에 합의된 그 과정을 보면 북한 핵 문제가 바로 논의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에 최우선적으로 말하자면 첫 번째 정상회담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하는 것으로 잡고 한국 정부가 상당히 그 노력을 기울였고요. 이 부분은 사실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아직 실무 진영이 거의 다 짜여지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정상회담이 필요성이 제기됐었던 것은 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4월 달에 미국과 한국의 그 연합군사훈련 와중에 상당히 한반도 위기설이 고조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상황들이 북한이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는 거의 4주 한 달 가까이 거의 매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는 이런 와중이어서
예.
상당히 그 안보에 대한 말하자면 관심이 고조됐던 시점이었고 여기에다가 중국과는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그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와중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뭔가 이게 다 북핵을 고리로 해서 일어나는 예. 거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입장을 서로 조율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해서 서둘러서 마련된 것이고요.
예.
바로 이런 맥락에서 북한 핵 문제가 이번 논의의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예. 지금 미국과 한국 간의 북핵 문제와 관련돼서 이제 입장을 조율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뭐 여러 차례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북한 비핵화라는 큰 틀에서는 양국 간의 이 합의는 이룰 수 있지만은 어떤 강론, 세부적인 내용을 놓고는 다소 시각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인데 자,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이죠. 서울에서 열린 6.15 남북정상회담 17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밝힌 대북 기조라고 해야 될까요? 좀 엿볼 수 있는 대목을 잠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추가 도발을 중단한다면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북한의 호응을 촉구합니다.
예. 북한의 호응을 촉구한다면서 그 앞서서 했던 얘기가 핵과 미사일 추가 도발을 중단하면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다. 물론 이제 이게 15일에 한 발언이고요. 그 이후에 미국 등 여러 언론들과 네.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메시지를 또 전하기는 했습니다만 일단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기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일단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하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하지만 이런 대화가 적절한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밝힌 적이 있습니다.
예.
아, 지난달 10일 미국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했는데요. 아,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에 더 열려 있다면서 아, 나는 대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지만 특정한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문 대통령도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에서 바로 이 점을 거론하면서 조건이 갖춰진다면 방북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는 것이 여전히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건데요.
예.
하지만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적절한 조건과 또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적절한 조건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 이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 적절한 조건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예.
국무부는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면 대화를 재개할 수 있다 이런 그 문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서 미북 대화 조건이 그 비핵화라는 점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예.
아, 지난 15일 브리핑에서 했는데요.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를 해야 대화할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한 겁니다.
예.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이 그런 단계를 밟는 모습을 아직 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아, 미국은 그 신뢰할 만한 한반도 비핵화 협상을 목적으로 북한과의 대화에는 열려 있지만 북한이 먼저 비핵화를 향한 진정성 있고 의미 있는 행동을 취하고 추가 도발을 자제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는 데 있어서 그 적절한 조건, 그 조건의 기준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논의들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와 관련돼서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한데요. 그 북미 대화의 조건 그리고 남북 대화의 조건 이게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그 다른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랄까요? 좀 받아들인다거나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한국 정부는 분명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건이 같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물론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미국과 한국은 그 목표에 있어서 다름이 없다. 북한의 핵을 인정할 수 없고 또 그 최종적인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다라는 점을 문재인 대통령도 분명히 하고 있고요.
예.
또 트럼프 대통령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북한과 그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어느 시점에서 진입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이현철 기자가 얘기한 대로
예.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말하자면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의 동결을 북한과의 대화의 입구로 그렇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미국은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이 다릅니다. 미국은 비핵화 관련해서 진정성 있고 그런 태도나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것이고 아울러서 도발을 중단해야 된다는 거니까 거기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라고 보이고 있고요.
예.
문재인 대통령은 바로 이런 차이점을 큰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두 나라는 다 그 최대한의 압박과 간여라는 데 대해서 입장이 같다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대화의 그 여지도 한국은 많이 있습니다. 미국은 말하자면 거의 유일한 그 관심사가 핵이지만 한국은 사실 남북관계에 있어서 동족 간의 문제에 있어서 핵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경협이라든지 인도주의적인 교류라든지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예.
핵과는 또 별개로 진행돼야 될 사안들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바로 그런 것들이 지금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지난 정부에서 올 중단됐었던 민간단체들의 대북접촉 승인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는 그런 네. 맥락이고요. 또 인도주의 지원과 관련해서는 그 계속해서 그 문호를 자유롭게 하겠다는 것이고 또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큰 또 그 변화가 하나가 지난 23일이었죠. 이 북한의 태권도 시범단 36명 거기에 북한인은 32명이었지만
예.
10년 만에 태권도 교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이 남북한 공동 개최 분산 개최죠. 분산 개최 문제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핵 문제 이외의 다른 분야에서 교류와 이런 협력을 활발히 해나가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게 지금 한국 정부의 틀입니다. 정책 틀.
예. 예. 지금 뭐 얘기해 주신 것처럼 한국 정부는 분명히 이제 대화에 있어서 미국보다는 이제 좀 더 적극적인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서도 저희들이 잠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미한 정상회담에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원비어 씨의 사망, 그러니까 북한 에 대한 안 좋은 미국의 정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합의나 공감대를 이루는데 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이런 관측들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9년 동안 그 막혔던 남북 관계를 풀어보겠다 이런 그 의지를 갖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그 원비어 씨 사망으로 그 미북 관계가 악화되면 남북관계를 풀어나가는데도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그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원비어 씨 사망으로 그 미국 내에서 아까 그 윤국한 기자가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북한에 대한 그 반대 기류가 강하게 형성이 되고 있고 이런 기류가 결국 남북관계를 풀어나가는데도 그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그 전망을 하는 건데요.
예.
이렇게 북미 관계가 악화가 되면 한국 정부의 그 새 대북 정책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북한과 대화, 협력 이런 것들을 모색해서 그 남북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찾아 나가려면 이에 대한 그 미국 정부의 이해 또 동의 이런 것들이 반드시 그 필요한 상황인데요.
예.
따라서 그 한국 정부로서는 참으로 원치 않은 상황이 된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 원비어 사망 그 즉시 그 조전을 보내고 또 미국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 또 북한 인권상 비판하고 이런 것들도 그런 그 우려들을 조금이라도 그 불식시키는 데 측면도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
하지만 북한이 현재 이 상황에서 그 원비어 씨 사망에 대한 어떤 그 조사 또 사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네.
또 그 북미 관계 풀기 어렵고 또 그 북한에 대한 제재 또 이런 것들이 더욱 강화되면서 북미 관계가 악화되면 그 새 한국 정부가 그 남북 관계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그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을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한국 쪽에서 또 많이 관심을 갖는 부분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배치 문제. 이번 미한 정상회담에서 논의가 될지 또 논의가 된다면 어떤 식으로 뭐 결론 이런 부분들이 나올지 이 부분인데요. 이건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일단 미국의 전문가들은 사드 문제가 틀림없이 정상회담에서 거론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어느 정도 수준으로 거론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점들을 감안했기 때문인지 외신들과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문재인 대통령이 외신은 미국의 CBS 방송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 신문 그리고 영국의 매체지만 로이터 통신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예.
여기를 통해서 사드와 관련해서 한 얘기들은 환경 영향 평가를 하는 것이 사드 배치를 늦추거나 또는 철회하려고 하는 것과는 무관한 한국 내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사드와 관련한 미국과 한국의 합의가 어떤 것이었는지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당초의 합의는 올해 말까지 사드 발사대 한 기를 배치하는 것이었고 나머지 다섯 기는 내년에 그렇게 배치를 실전 배치를 하는 것으로 합의됐었는데 이것이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이렇게 두 기는 이미 서둘러서
예.
대선 전에 지난 5월 달 이전에 4월 달에 배치가 되고 나머지도 이미 들어와서 그 반입이 돼서 배치가 되려고 했었다는 부분
예.
또 환경 영향 평가도 피해가려고 했었다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의에는 없었던 사안이고 나도 보고를 받지 못한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말하자면 여러 가지 사드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그런 그 분명한 입장을 공개를 하고 있고요.
예.
왜냐하면 이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그 일부 언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경로를 했다는 그런 확인되지 않은 보도도 있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자칫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뭔가 그 엇박자를 낼 수 있는 사안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뭔가 좀 디딤돌을 만들어 놓고 가겠다고 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네.
틀림없이 한국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잘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앞서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번 정상회담이 이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한 양측의 어떤 입장 조율이라는 아주 중요한 이제 당면한 현안이
네.
가운데서 이제 벌어지는데 그 밖에 또 어떤 의제들이 논의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그 한미 동맹, 미한 동맹을 강화하겠다는 이런 기존의 그 입장들을 다시 한번 재확인할 걸로 보이고요.
예.
또 양국 간의 그 경제 협력 방안도 논의될 걸로 보이는데 한국이 막대한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그 미한 FTA 문제, 또 주한미군 분담금 문제 이런 문제들이 논의될지 주목이 되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이번에 그 원비어 씨 사망을 계기로 해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전면으로 부각돼서 또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가 확대될 것이다 이런 그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며칠 앞으로 다가온 미한 정상회담 어떤 의제들이 논의될지 잠시 전망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네, 뉴스 포커스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20일에 워싱턴에서 열린 미중 외교안보 대화 이야기를 잠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역시 북한 문제가 주요 관심사로 논의가 됐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들이 만나는 이런 회동에서 북한 핵 문제가 최우선순위로 논의되는 것은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없었던 일입니다.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긴 하지만 미국과 중국 사이에는 남중국해 문제라든지 환율 문제 그리고 또 무역 불균형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대두돼 있었고요.
예.
물론 이번 대화는 외교 안보 대화니까 그 경제나 이런 부분에는 또 달리 있겠지만 그래도 외교 안보에서도 북한 핵 문제가 최우선순위로 다뤄졌고요.
예.
이는 그만큼 이 북한 핵 문제가 미국과 중국 그리고 동북아시아 전반의 안보 질서 그리고 이런 협력의 틀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현안이라는 데 양쪽이 공감하고 있다는 의미고요. 더더군다나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기회 있을 때마다 이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한 중국 쪽의 역할을 굉장히 강하게 주문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와중에 또 이번에는 그 사회 연결망 트위터에서 중국이 말하자면 성과를 내지 못했다 아직까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좀 더 협력해 줄 것을 촉구하고 이런 마당이기 때문에
예.
중국도 물론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죠.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또 할 바를 다했다라는 입장이지만 이번에 그런 맥락에서 미국과 중국은 일단은 유엔 안보리의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기업과는 거래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의견의 일치를 봤습니다.
예.
물론 안보 안보리의 규정을 그대로 따른다는 것이니까 특별히 그런 조치는 아니긴 하지만 중국 정부가 좀 더 미국 쪽의 요구에 부응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예. 북한과 대화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견해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 중국은 그 대화를 통해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그 지속적으로 견지하고 있고요. 미국은 아직 그 북한이 대화를 위한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그 입장을 보이면서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 그 대화에서도 이런 그 서로 다른 이견이 나타났던 걸로 보입니다. 아, 중국은 그 회담 결과를 발표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과 또 미한 연합군사 훈련을 중단하는 것을 시작으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이런 그 입장을 다시 한번 촉구를 했지만
예.
그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호응하지 않은 그런 걸로 보입니다.
예. 사드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언급을 한 부분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드 문제는 사실 요 바로 앞서서 한국과의 말하자면 차관급 협의에서도 그 한국 초기에 중국 정부는 강하게 사드 문제 해결을 촉구를 한 바가 있고요.
예.
이번에 미중 대화에서도 그런 입장을 분명히 다시 했습니다. 사드에 반대한다는 것이 첫 번째였고요. 또 한반도에서 사드 철회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 정부는 이 부분을 아마도 계속해서 한국과 미국에 요구를 하고 또 당분간 여기에 변화가 없는 한엔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도 계속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뉴스 포커스에서는 원비어 씨의 사망 소식, 또 며칠 앞으로 다가온 미한 정상회담 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이현철 기자였고요. 저는 진행의 박형주였습니다. 뉴스 포커스 이번 주 순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VOA 방송입니다. VOA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누구도 낼 수 없는 저만의 또 감성적인 소리가 있어요. 제가 북한에서 겪었던 그런 일들과 그런 것들을 이제 오카리나한테 담아서 소리를 내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카리나 연주가 김명신은 평안북도 구장이 고향인 25살의 탈북 청년입니다.
나에게 오카리나라는 상처를 치유해주는 아주 좋은 친구, 한국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는 조력자.
한국에 정착한 지는 이제 10년. 무엇을 하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직접 찾아보기 위해서 세상 공부를 하고 있는 오카리나 연주자입니다.
훈련하고 그 북한 생활을 좀 했던 거는 그 4년간의 기억은 머리에 진짜 뇌리에 꽉 박혀 있을 정도로 지워지지 않는 추억.
어릴 때 엄마를 따라 중국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따라서 중국을 탈출하려고 하다가 붙잡혔습니다.
몽골 국경에서 3개월 정도 이렇게 감옥에서 있고 단동에서 또 이송돼서 단동 감옥에서 또 교도관들이 막 전기고문고를 때렸어요.
12살의 소년은 두 번이나 북한 수용소에 잔인함을 경험했고 두만강을 건너려다가 죽기 직전의 상황까지 갔었습니다.
사람이 먹을 거로 보이더라고요. 아, 저 사람 잡아먹으면 맛있겠다. 진짜 저 사람 삶은 물에 이렇게 넣어갖고 고기 국물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4년 만에 한국에 도착한 김명 씨.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또래 아이들처럼 학교를 다녔고 특별한 세상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우선순위로 다 이렇게 놓고 그 직업들을 제가 하나 두 개씩 들어가면서 많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식당 설거지에서부터 연예인까지 아주 폭넓게 제가 다 경험을 해왔던 것 같아요. 일을 하면서 돈을 조금씩 벌면서 교통비도 하고.
한국에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오카리나 연주가 김명 씨의 여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사실 없죠. 대한민국에서 몇이나 될까요? 저 같은 이렇게 파란만장하게 살았던 사람이 참 고생을 많이 했지만 저는 또 한편으로는 그게 참 보람차다고 느끼거든요. 그게 나의 이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밑거름이라고 생각하고 밑천이라고 생각하고 또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막 아주 큰 뭐랄까요? 달란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식당 종업원의 주방장, 집을 사고 파는 부동산 중개일에 크게 돈 벌 수 있다는 주식 거래도 해봤습니다. 몸으로 돈을 버는 현장 노동자의 고기잡이 배를 탔었던 김명 씨. 그리고 다시 도전해본 일은 텔레비전과 광고 영상에 나오는 배우였습니다.
연예인이라는 직업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연예인이라면 누구나 거쳐야 하는 NTM이라는 학원이 있어요. 이순재 선생님이 운영하시는 학원인데 그곳에 가서 이제 비싼 수강료를 내면서 내가 경험을 한번 했었어요. 그래갖고 두 번의 수료를 받았거든요. 그곳에서.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에 시작은 했지만 그 또한 쉽지 않다는 것을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선덕 여왕도 나갔고요. 각종 이제 뭐 광고 엑스트라도 가봤고 이러면서 경험을 했었는데 참 그것도 사람이 할 직업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그것도 돈이 있어야 하고 참 인맥이 있어야만이 할 수 있는 직업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은 아니다 싶어서 그만뒀는데.
오카리나 연주가가 되겠다는 음악인으로서의 미래를 정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선택해본 것이 고급 술집에서 술을 만들고 봉사를 하는 웨이터와 바텐더 일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뭐를 할 수 있을까라고 했더니 체력적으로도 좀 이렇게 괜찮은가? 내가 북한에서 이렇게 간도 다 망가졌지, 폐도 망가졌지. 사실 대한민국에 와서 말을 아예 못했었어요. 그 막 사선을 겪으면서 넘나 들 때는 몰랐지만 한국에 딱 도착하고 엄마를 만나니까 긴장이 확 풀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아예 망가진 거예요. 폐렴에, 기관지염에, 온갖 진짜 병이란 병은 다 진짜 얻으면서 병원에 입원해야 해서 말도 아예 못했었어요. 안녕하세요. 막 이럴 정도로 말을 못했었는데 이 오카리나를 불면서 폐도 다 좋아지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세상 여행을 하면서도 항상 손에 쥐고 있었던 오카리나. 오카리나는 고장났던 김명 씨의 건강을 살펴준 약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사회생활을 하려면 술도 어느 정도 마셔야겠다는 생각에 아예 술을 만들어 파는 바텐더 일을 찾아보게 된 겁니다.
내가 이렇게 북한에서 와서 몸이 다 상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가 상당히 다른 애들보다는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술을 한 방울도 못 마셔요. 의사 선생님이 너는 술 한 방울도 마시지 말라고, 진짜 많이 마시면 너는 많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진짜 심각하면 너는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다고 라고 할 정도로 이제 술을 못 마셔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른들이 왜 그러잖아요. 술을 마시면 된다고.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면은 무조건 술을 마셔야 되다 보니까 내가 한번 웨이터라는 직업을 해서 해야 되겠다라고 술을 좀 배워봐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웨이터를 했는데 꽤 오래 했었어요. 왜냐하면 돈이 많이 벌렸어요. 그거는 월급은 뭐 80만원 90만원 이랬는데 팁이 막 200만원 넘게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와 이거 돈이 되네 라고 했는데.
돈만 생각한다면 지금도 하고 있을지 모를 일이지만 아무리 마셔봐도 익숙해지지 않는 술이 힘들었습니다. 또 술 취한 손님들의 막말을 견디는 것 정말 못할 일이었습니다.
서비스업 중에서는 제일 힘든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온갖 술 취한 사람들의 그 투정을 다 받아줘야 되고 진상을 부려도 그거를 다 내가 치워야 되고 너무너무나 힘들었거든요. 막 진짜 개새끼 소새끼 막 이런 거는 기본이고요. 막 어떤 때는 막 유리잔 날라올 때도 있고요. 막 어떤 때는 막 때리려고 협박도 막 하고요. 하지만 진짜 그런 경험을 하면서라도 내가 어떻게든 한번 끈기 있게 버텨내보자 했는데 술을 먹어도 안 늘더라고요. 저는 진짜 몸에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거를 딱 그만두고 사장님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음악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들더라고요.
그래, 음악을 해야겠다. 한국에 와서 처음 들어본 오카리나 소리에 마음이 흔들렸던 김명씨. 미래를 생각하며 준비한 인생 그림판 위에 오카리나 음표가 올려졌습니다.
오카리나로 저는 저의 그림을 그려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그림이에요?
일단은 저는 한국 사회에서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뭐 백도 없지, 인맥도 없지, 그렇다고 해서 뭐 엄마 아빠가 든든하게 후원해 줄 만한 그런 재력도 없는 상황이어서 나는 이 오카리나를 갖고 어떻게 꿈을 그려갈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참 대한민국에는 제가 캐나다에 한 1년 정도 가 있었었는데 그곳에는 참 음악 하시는 분들이 자유롭더라고요. 영원히
우연한 기회에 갈 수 있었던 캐나다에서 영어도 배우고 오카리나도 마음껏 연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저희 나라는 참 돈이 있어야 음악을 할 수 있고 인맥이 있어야 음악을 할 수 있고 교수님들을 통해서 라인을 통해서 이런 음악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참 재능이 있는 친구인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친구들을 참 내가 이 오카리나뿐만 아니라 다른 예술적인 방면에서라도 좀 도와줘야겠다 해서 최종 목표는 이제 예술재단을 차려서 그 아이들을 이제 도와주는 그런 시설을 만들 것이고요. 그 전에 있어서 저는 일단은 저 김명이라는 타이틀을 많이 알리는 데 힘쓸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제 브랜드를 제 오카리나를 만들어서 브랜드를 만들어서 이제 이 김명이라는 사람만의 특유한 그 오카리나 음색을 다른 브랜드에는 없는 그런 소리를 만들어내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년 가까운 캐나다 생활 중에 절반은 어머니와 함께했던 시간이었는데 갈등하고 이해하고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무엇이 더 좋은지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에 와서도 참 엄마랑 많이 의견 대립이 있었고 아무래도 엄마는 자본주의에서 20년 넘게 살았던 분이고 저는 이리저리 방황을 하다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다가 한국에 들어온다 보니까 이제 엄마와 그런 의견 충돌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참 나와는 생각이 많이 달라서 내가 어떻게 엄마를 이렇게 잘 설득을 시켜보려고 해도 그게 참 안 되었었어요. 그래갖고 그런 와중에 이제 캐나다를 갈 시간이 있었는데 캐나다에서 약 엄마와 한 6개월 정도 같이 살았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타지다 보니까 서로 의지할 게 엄마와 저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서로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말도 안 통하는 곳에서 또 보금자리도 없는 곳에서 남의 집에서 이렇게 남집살이를 하다 보니까 그게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이제 엄마와 아주 크게 싸웠던 계기가 있었는데 엄마는 이제 못 견디고 다시 그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셨고, 저는 이제 그곳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캐나다에서 혼자서 이제 방에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아, 내가 왜 이렇게 엄마랑 싸워야 되나. 내가 사실 북한에서 중국을 거쳐서 중국에서 한국으로 온 그 이유가 엄마가 보고 싶어서, 엄마의 모정이 그리워서 사실 온 건데, 참 내가 왜 이렇게 엄마와 내가 이렇게 의견 대립을 해야 되고, 아, 참 그런 것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땅 끝에서 엄마와 헤어졌던 12살 소년이 4년 만에 한국을 찾아왔던 이유, 오직 한 가지, 엄마가 보고 싶어서였는데, 함께 살게 돼 반가웠던 시간도 잠시, 서로 무엇인가 맞지 않아서 부딪히고 대면대면 살고 있는 엄마와 아들 김명 씨 관계에 대해서도 깊게 생각해 볼 수 있었던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내가 어떤 방법이 있을까? 내가 엄마와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참 많이 기도를 했어요. 했는데 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한번 내가 노력을 해보자. 내가 먼저 엄마한테 다가가서, 엄마 사랑해요. 엄마 뭐 필요한 거 없어요? 엄마 내가 해드릴게요. 도와드리고 참 그러면 어떨까라고 실천을, 행동을 이렇게 옮겨보다 보니까 그게 이제 참 그게 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아주 엄마와 알콩달콩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한국 정착 10년차의 오카리나 연주가 김명 씨의 마지막 이야기.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 서울에서 VOA 도성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잠시 후 9시 30분부터는 BOA 세계 뉴스에 이어 주말의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